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를 눈물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깃들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초대교회 성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시죠. 혹시 초대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초대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초대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 어떻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쉽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쉽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한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방문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안수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내어놓고 기도하고 말지. 아니,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저는 참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외부에 나가 있을 때 이렇게 시차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수요 저녁 예배가 됐더라고요. 해외 나가 있었을 때 가만히 시차를 계산해 보니까 수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수요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 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시간,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문 걸어 잠그자마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트래픽이 보통이 아닌데 말이죠. 또 얼마나 피곤한 몸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대부분 또 이민 1세대들이 하는 일이 또 노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으면 피곤해서,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쉬겠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서 쉬겠더라고요. 그런데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러 하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생각 가운데 갑자기 제 머리에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는데요. 답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잘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그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목사가 됐겠습니까?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쓰일 만큼 그런 어떤 여러분 의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냐 이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공로가 아닙니다. 내게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의가 있어서, 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은혜. 은혜예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내가 그 사역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그런 재주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사역을 권하면요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없이 권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순종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절대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지 마시고 여러분 꼭 섬기세요. 어떤 사역이라도 한 가지 이상 여러분 섬기세요. 왜? 그 사역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역이 있으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형제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라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 아, 목사님, 야, 이 교회는 뭔가 생동감이 있네요. 성도들의 뭐 눈빛이 다르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제가 그 순간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네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여러분 인상 쓰고 집에 들어가면요 잘 놀던 그 아이들도 그 얼굴 보고 슬금슬금 자기 방으로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괜히 옆에 있다가 폭탄 터질까 봐 여러분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저 불평, 원망을 쏟아내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다 그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의식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거기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살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계시의 영신을,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고 말아요. 왜?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생각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생각은 여러분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옳은 생각을 하세요. 옳은 생각.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옳은 생각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멘.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함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이 믿음과 꿈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갖고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똑똑한데 왜 나는 이렇게 멍청한가?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아니 여러분, 잘생긴 거 못생겼다는 것은 그 기준은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여러분 못생기지 않았어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얼굴이 좀 자유분방해서 그렇지, 얼굴이 좀 리버럴해서 그렇지 여러분 못생긴 거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은 롱다리인데 왜 나는 숏다리인가? 아니 여러분, 다리가 길어야만 여러분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리의 길이는요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땅에 닿기만 하면. 여러분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스터피스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식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죄인인 나의 모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무덤에서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혈육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그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교회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가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여기서 나눈 그 모든 이 공동체의 이 아름다움, 이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아니까 여기서 출석하고 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와 떠나요. 아무 상관이 없이 떠나요. 여기서 했던 모든 신앙의 삶,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영향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위기예요. 우리 교회의 위기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현재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달라요. 삶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이 땅에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 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3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물을 떠놓고 빌고 있으니 내가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목욕을 하고 내가 빌고 있으니 내 뜻을, 내 열심을 보고 내 뜻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 자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서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추구했던 이 세상의 가치, 그 모든 것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OS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커뮤니티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무가치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죄인 아닙니까? 죄인. 아무런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다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 버림받은 나를,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럴 만한 내가 어떤 의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무가치한 그런 나,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그래서 시편 8편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달과 별, 그 우주의 그 광대함을 보면서 도대체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좀 한번 놀래보세요. 놀래보세요. 예.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뭡니까? 늙어간다는 사인은요, 감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감탄이. 예,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한번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저는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서면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온 곳이 시애틀이에요. 시애틀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직도 잠 못 이루는 밤입니까? 시애틀 하면 형제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뉴저지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부모님을 따라 시애틀로 이민을 왔고 시애틀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년, 대학교 2년, 4년을 보내고 대학교 3학년 때 LA로 제가 전학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기독교 교육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LA로 전학을 갔고 이제 거기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목사도 되고 그렇게 이제 사역하다가 한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 한국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내가 이민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국을 경험하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래서 한국 문화도 좀 경험하고 또 한국 1세대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서울 온누리교회였어요. 온누리교회에서 99년까지 5년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또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2000년 1월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부임한 교회가 시애틀 형제교회입니다. 시애틀 형제교회는 제가 4년 동안 시애틀에 살 때 학생으로 다녔던 교회예요. 16년 뒤에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또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이민교회에 함께 나누고자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었어요.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여기 살고 있는지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교민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열정이 뭐였냐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하는 거였어요. 기성교회, 전통교회, 교회가 함께 성장하면서 부흥을 맛보면서 막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점점 교회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가다간 10년 뒤, 20년 뒤 다시 마켓으로, 다시 오피스로 이 건물이 팔려나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하나님 기성교회,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1월에 부임한 교회가 시애틀 형제교회, 28년 된 형제교회, 지난주가 저희 교회 47주년 기념주일이었어요. 28년 된 교회, 작년 200명이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 뭐 지금도 작년 200명이 출석하면 숫자적으로 뭐 적은 교회는 아니죠. 작년 200명이 출석하는, 작년 200명이 앉으면 꽉 들어차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 또래가 없는 거예요. 제 또래가, 저보다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 37에 형제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는데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저보다 제 또래도 없고,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제일 미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제 두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두 아들을 데리고 형제교회를 부임했는데 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놀 아이가. LA에서 살 때는,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재밌게 잘 지냈는데 와서 놀 아이가 없는 그러한 교회,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런데요, 내일도 제가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형제교회에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또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설명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 한 해가 지날 때마다 12월이 되면 주보를, 1년 동안 사용했던 주보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해 나가셨는가,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진가 쭉 돌아보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게, 너무 감격스러워. 그 매년 그렇게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에 매월 평균 5명에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요 그렇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그런 교회, 마치 양론 같았던 교회, 양론 같았던 교회. 네. 지난주일도 47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형제교회의 앞으로의 30년의 그 미래가 제 눈앞에 환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30년 뒤에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그 리더들이 누군지 눈앞에 이 환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복음 들고 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감사했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 동안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갑질하기 시작합니다. 갑질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직분까지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 사역까지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상대방을 차별해요. 정죄해요. 아니 여러분, 죄인이 무슨 죄인을 정죄합니까? 죄인이 누구에게 갑질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게만 여겨져.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바로 20장 전장인 19장의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희생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섬겼는가? 내가 얼마나 내가 정말 희생했는가? 그래서 뭐예요?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공로주의 사상이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온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몇 시예요?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나가 장터에 나가 일을 찾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서성이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나를 택한 거예요. 나를 선택했어요. 그 주인이 나를 택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여러분,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 이 일꾼들은 자기가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하지 못한 포도가 남아서 그 빨리 수확을 해야 되니까 일꾼을 더 고용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고통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좀 가치가 있다고 했다면 일찍 택함을 받았겠죠. 그런데 오후 5시가 되도록 한 시간 몇 개 남지 않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 그런데 그 주인은요,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자,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스를 주는 거예요. 하루치 삭스를 받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품삯을 주인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것을 본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긴 했지만 뭐예요?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한 것을 내게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다 준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온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이 먼저 온 품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종일 12시간 일한 나와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원망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주냐 이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온 품꾼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택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먼저 온 품꾼의 원망은 공평함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이죠. 한 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에게 품삯을 주는 것은 뭐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어떻게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저 사람에게 주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똑같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여러분 비용인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게 한 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그 한 시간의 대가만을 여러분 주었다면 그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거냐 이거예요.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천국에 가보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산 사람은 큰 맨션 같은 그런 집에 살고 있고 주를 위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살고 있다고요? 예, 계집 같은 데 가서 살고 있대요. 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뭐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예. 주를 위해서 조금 몇 개 일하지 않은 사람은 뭘 쓰고 있다 그래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하여튼 천국에서는 개도 하여튼 순환을 당해요. 예. 여러분, 아니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고 여러분 그건 공로주의인 거예요.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고 한다면 천국은요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한 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했다면 나는요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되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왜? 그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불공평함, 그 최대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천국은 불공평한 곳이죠.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는 불공평한 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그래서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여러분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장터에서 일을 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찾아와서 나를 불러줬어요. 나를 택해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까닭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삶의 문제를 일찍 해결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늦게 택함을 받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좀 더 일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내가 감사해야죠. 왜 정죄합니까? 왜 판단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잖아요. 나를 일찍 부르셔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마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온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이 품꾼들이 왜 원망을 합니까? 가족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가족의식이 없어서.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를 받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똑같이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래서 갑질까지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시간 일한 형제, 늦게 부름을 받아서 들어온 형제인데 한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한 시간에 해당되는 그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텐데,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 뭐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게 한 데나리온, 내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내게 주면 내가 조금 나눠 주어야지. 내 것을 내가 조금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이 가족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네,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 네, 커뮤니티라고 하는, Community Church of Seattle인데, Communit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7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것을 Community를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라 그러니까 가끔 꼭 저에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거기는 자매는 없습니까? 꼭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 석상에 서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그렇게 인사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비공식 석상이 있으면 가끔씩, 우리는 형제교회니까, 형제이니까 우리는 가끔씩 형님, 아우님, 언니, 뭐 누님 뭐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예, 뭐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예, 다른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뭐 언니, 누님, 뭐 이모,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형님, 아우님, 자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형님, 아우님이니까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정중하게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실어서 자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유통하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직원의 생기를 유지하고 그들이 복을 얻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돈을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은 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내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까닭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내가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만요,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뭡니까?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편안한 삶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왜?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중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나는 누구냐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 죄인 아닙니까? 죄인.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받을 자격도 없다고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요,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송구스럽고 죄송할 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좀 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나는 좀 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주의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상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일했는데 하나님,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하는 모든 것이 그냥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공로를 따지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먼저 부름을 받은,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33년 된 초대교회, 33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초대교회가 더욱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은혜로 겸손히 서로를 여기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여기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감사해하며 감격해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바로 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여러분을 통해 이 공동체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은혜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죄인인 나, 무가치한 나, 아무 보잘것없는 나,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 한량없는 은혜, 이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여러분의 심령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메말랐던 나의 가슴에 그래서 혹시나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데 라고 하며 나를 의롭게 여기고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죄인인 나,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내가 누구였습니까? 죄인 아닙니까?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 내가 누구였습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웬일인지, 도대체 웬 은혜인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은혜로 오늘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33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혹시나 행여나 먼저 온 품꾼과 같이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온 품꾼은 아닌지, 그런 내가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온 품꾼과 같은 그런 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긍휼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로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 용서하심에 대한 우리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소.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이길래 아니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33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주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보잘것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 서로를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 감싸주고 격려하며 세워주며 주여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힘드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들로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일꾼들로 나가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은혜가 더욱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초대교회를 들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 감싸줄 수 있는 은혜의 목동자가 되게 하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갑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죄인일진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구원받은 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